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고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생명의 떡을 오늘도 먹어야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이 한 주를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의 영혼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단에 섰사오나 하나님 어찌 연약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식이 되게 하겠나이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이 일을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성령을 통하여 일하여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마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회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함으로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인생에서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사람이라야 인생에서 성공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할 기회를 잘 살려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잘 활용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오지만 그것이 기회인 줄을 깨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회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크게 후회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서 잘 활용하지 못한 기회 때문에 어떤 기회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후회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2019년을 돌아보실 때 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에 가장 후회가 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출애굽기 30장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몇천 년 전 우리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지역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옛날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상태를 다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기회들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어떻게 선용하며 살아왔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기회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기회들을 잘못 사용하여서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을 중심으로 분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들을, 어떠한 특권들을 이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베푸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의 기구들을 살펴오고 있죠. 우리는 그 성소 안에 그 법궤를 살펴보았습니다. 돌판과 십계명이 담긴 돌판과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던 그 돌판을 우리가 그 법궤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그 법궤 위가 속죄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기는 이제 지성소였고 지성소 옆에 좀 큰 방,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생각해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식탁을, 진설병 상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지난주에 순금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은 이 성소에 있는 또 다른 기구인 분향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성막과 관련하여서 두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제단이라고 불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황금제단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제단이 모두 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 각기 다른 금속으로 덧입혀졌는데 하나는 노수로 덧입혀져서 그것을 노제단이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금으로 쌓여 있어서 금제단, 황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노제단은 그 용도에 따라서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성소 바깥에 이 노제단이 있었고 그곳에서 죄를 위한 그 속죄 제사들을 드리게 되는데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그 노제단은 번제단이다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단 중에 하나는 이 성소 밖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데 크기를 보면 높이가 90cm 정도 되고 가로 세로가 45cm 정도 되는 조그만 그런 금으로 된 제단입니다. 이 금제단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이 금제단이 사용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태워드리는 그래서 이 황금제단을 분향단이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워드린다 해서 분향단. 그런데 이 분향단을 보면요. 나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금으로 입혔죠. 우리가 법궤를 처음 생각해 볼 때 나무가 상징하는 것과 금이 상징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상징의 의미들까지 우리가 파헤쳐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지시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 하나하나의 모양과 크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당연히 생각해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사람이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금은 그러면 어떠한 것을 상징합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신성.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법궤를 설명하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사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우리가 늘 붙들어야 되는 영원한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무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재료를 통해서 이 분향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이 분향단이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구분하는 휘장이 있죠.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 출애굽기 30장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분향단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가? 첫 번째로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이 아름다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 올라가서 그것이 지성소를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분향단, 황금 제단에서 피어 올라가는 그 아름다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제가 세 성경 본문을 여러분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 분향이 뭡니까? 바로 황금제단,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죠. 지금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누가 보면 1장에서 사가랴가 하고 있죠. 그 이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성도들은 뭐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소 안에서 황금제단에서 피어 올라가는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향만을 피어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할 때 밖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황금제단에서, 분향단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피워 속죄소까지 올라가게 하는데 그와 같이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요한이 천상에 있는 그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여기 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향할 때 그 향입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허공에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들 하나하나를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황금 대접에 이렇게 담아서,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금 그릇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 그릇에 담는 것처럼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피어 올라가는 이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이 향은 커튼, 하나의 천으로 된, 짐승의 가죽으로 된 그 커튼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비록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는 그 향기는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5장 16절에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속죄소를 그 기록하면서 참 독특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죄소를 어떻게 출애굽기 30장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하나님이 너희와 만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지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지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들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출애굽기 30장을 통해서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금향단에서 피워 올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이제 신약의 제사장들인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의무를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많은 설교단에서 또 그런 의무를 우리가 의무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의무로만 끝날 일입니까? 이것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한한 가치가 있는 특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기도가 하늘 성소에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이 특권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하라. 제사장들은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들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의 후예였던 사가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회들, 영적인 의무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번제단, 황금제단에서 피어 올라가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 분향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분향단에는 금태를 두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는 왕관의 모양을 한 태입니다. 마치 왕관을 쓰신 그리스도,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듯하며, 그래서 이 황금제단은 하늘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근데 지금 이 황금제단, 분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휘장 하나를 놓고, 휘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속죄소와 분향단이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속죄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천상의 사역을,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성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마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서, 천상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진 어떤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시간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어젯밤에 다 우리는 잠을 잤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본문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라는 말은 깨어서라는 말입니다. 항상 깨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미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는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연락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중보 사역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 중보의 사역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본문 3절에 보면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정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뿔, 영어로는 혼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뿔은 주님의 그 중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왜 주님의 중보는 효력이 있고 강력한 것인가? 그것은 바깥에 있는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황금제단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0장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어떻게 분향단에서 이 향을 피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레위기 16장으로 가면 어떻게 분향단에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그 불로 황금제단에서 향기로운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다른 불로 분향해서는 안 되고 번제단, 노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져와서 그 불로 향을 태워야만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이 레위기 10장에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아마 레위기 10장 하면 어떤 사건이 있는지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젊은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왜 죽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거예요. 노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닌 아무 불이나 자기 불로 분향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그 즉시로 심판하고 맙니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그 간구의 근원은 바로 지상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피로 산 나의 백성들을 연락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내 이름을 의지하는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금자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중보사역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노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로 향을 아름다운 향을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한 사건이 있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반역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너희들의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지도력을 독점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병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임할 테니까, 연병이 임할 테니까 너희들은 백성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고 자신들의 지도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외치기를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하여서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라 그렇게 외치죠. 그때에 아론은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제가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과 4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출애굽기 3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향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노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향기로운 향을 불태워서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고 있을 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때에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병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이미 연병이 시작되자마자 달려갔을 겁니다. 물론 달려간다고 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와야 되고 또 금향로에다가 그것을 향을 잘라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 기간에 얼마가 죽었습니까? 1만 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가 향로를 들고 가는 향로를 들고 달려가는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를 향하여 반역하는 반기를 드는 백성들 사이로 모세는 아론을 향하여서 글로 가라고 외치고 있고 아론은 그 향로를 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기에 아론과 모세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건 짧게 그 결과에 대해서 중보사역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편 84편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참새와 제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마 시인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참새와 제비로 표현한 것 같아요. 참새와 제비, 그 누구도 존귀하게 대해주지 않죠. 너무 흔하고 많으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그런 새들이잖아요.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새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신 적 있죠? 왜냐하면 맹수들이 공격하면 그냥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자기를 경계해야 되는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84편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여기 여러분 제단 얼터라고 하는 이 단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분향단 황금 제단과 같은 단어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이 시편 84편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연약한 존재들, 비참한 존재들, 누구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천대와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참새와 제비조차도 주의 제단에서는 연락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연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제 집과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집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안전하고 안식과 평화로움이지 않습니까? 주의 제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지금 현재 천상에서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자의 안전과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련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평생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안식과 평안은 맛보기 힘들 겁니다. 설령 짧은 시간 그러한 안식과 평안을 맛본다 할지라도 인생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자신만만해서 출발했던 인생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처음부터 그 연세가 아니라 여러분 나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저도 어린 시절이 정말 어제와 같은 그런 것이지 뭐 설교자가 지금 중년의 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생을 많이 살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간 어제와 같은 것이 젊은 날들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로서 가장 연약한 자들도 가장 비천한 자들도 하나님의 제단에서는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평안을 맛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사람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만 받아들여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 안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피운 그 향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속죄소까지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속죄소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특권인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상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기억하십시오. 그 두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락됩니다. 날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평화가 없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열정으로 어떠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은 얼마나 효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힘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죄인인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와 같이 무능력한 존재들이 어떻게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영적인 제사장들로서 그것이 무한한 기회이며 특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실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이,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